오늘 이제 그동안 쭉 상고해오던 사도 바울 사역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이 여기서 중단되고 베드로의 사역이 다시금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크게 나누어 보면은 베드로 행전하고 바울 행전, 그러나 주로 바울에 이게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와 바울과 다른 사도들을 사용하신 성령의 행전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것 성령의 능력 받아서 사역을 하며 다닌 장본인들은 바로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 사역하는 것을 저는 쭉 보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부딪혀온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부딪혀온 것을 에세이로 써서 말씀했고 주보에 적기도 했는데요. 한번 말씀을 잠깐 같이 좀 읽어보십시다. 32절에 보시면 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원래 이제 스데반의 순교 사건 직후에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 그냥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꺼집어내서 감옥에 쳐넣고 핍박하니까 견디지를 못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들도 그냥 사방으로 흩어진 겁니다. 지금 그 중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이 지중해 동부 쪽으로 여행을 쭉 해서 이 지금 있는 이 룹다나 나중에 보시면 가이사라 요파는요, 예루살렘이 이제 상당히 남쪽에 있습니다. 아주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와중에도 어디 가서 그냥 머리 콕 쳐박고 숨어 있는 게 아니고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그러니까 오늘은 대표적인 사건만 두 개를 지금 말씀해 놨지만 사방으로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다닌 거예요. 베드로 가는 그 위치마다 오늘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마침 룻다에 가니까 거기서 예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해 누운 지 8년이라. 지난번 저는 몇 번 우리 이성호 집사님 부친 지금 중풍 풍 걸리셔갖고 아주 정말 큰일 당하실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 노인 아파트 계십니다. 몇 번 가서 뵐 기회를 가졌는데 참 이게 말이에요. 이거 안 당해보면 모릅니다, 여러분. 전 저희 아버님도 마지막에 돌아가실 적에 이제 중풍 맞아서 돌아가셨는데 그 답답한 게 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뻔한데 펄펄하게 이게 막 설치고 하던 이 다리와 혀가 몸이 안 돌아가니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저는 조금은 이해합니다. 옛날에 신학교 가기 직전에요, 몇 년 동안 자꾸 체중이 막 엄청 빠져요. 그래서 몸무게가 한 46kg 1밖에 안 됐어요. 지금 몸무게 한 15kg가 줄어들었으니까 완전히 막 꼬챙이처럼 마르고, 성질은 왜 그렇게 자꾸 나는지 그냥 성질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고 저는 정상인 줄 알았어요. 내 심장이 얼마나 소리가 막 큰지 나는 심장이 뛰는 소리를 귀로 들었어요. 쾅쾅쾅쾅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갖고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인의 두 배 이상 나왔던 거예요. 그 심장이 파열되기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친구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근데 우리 성도님 집에 한 집에, 그때는 저도 집사였습니다. 가서 저도 성가대하고 하니까 성가대 우리 회식했는데 그 집에서 소파에 딱 앉았는데 일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일어나면은 다리가 축축 힘 빠져갖고 북주장고 근육이 전부 마비가 돼버렸어요. 사지가 멀쩡한 친구가 갑자기 자빠진 사람들이, 제가 원래 우스갯소리도 잘하고 옛날에 장난도 잘 치고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김 집사 저 친구 또 장난하네 그랬다고. 근데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서 우리 김 장로라고 의사입니다. 김병수 장로, 이 양반이 나를 저 업고서 우리 차에 태워갖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차를 몰고 집에 왔습니다. 그날 집에 와갖고요. 완전히 전신이 마비입니다. 거의 꼼짝을 못해요. 목 계속 이렇게 돌려요. 화장실은 가야 되는데 소변을 보고 싶은데 갈 수가 있어야지. 우리 집사람이 나를 끌고 화장실 변기까지 앉히는데 2시간 반 걸렸어요. 밤중에. 그런데 내가 그래서 이 중풍 걸린 사람 마음을 좀 알아요. 지금 멀쩡하잖아요. 저를 기적같은 체험을 그래서 많이 한 겁니다. 근데 에리아는 8년을 그랬다고. 8년을 침상에 누워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게 또 한 군데 눕다 보면요, 이게 덩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곳에 이렇게 누워서 이거 자꾸 그냥 있으면은 거기가 사람 몸은요, 거기에 막 이렇게 뽀르지 이런 종기가 나요. 그거 나면은 막 말도 못하게 아픕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돌려줘야 됩니다. 주물러주고 해야 돼요. 8년을 그려놨으니 에리아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에리아가 찾아왔겠지요. 사람들이 데리고 왔던지. 그랬더니 에리아가 하는 소리가, 아니 베드로가 하는 소리가, 에리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그래서 에리아의 그때 심령을 한번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에리아가 이 말 들을지 기분이 어땠을까? 그런데 에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던 사람이요. 그 말 듣고서 보시면은 즉시 일어나니. 곧 해놨는데 그게 즉시란 말입니다. 한국말로 곧은 영 약해요. 앱스스. 즉시 일어나니. 그때 일어날 때 에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망과 낙담과 고통과 눈물과 원망과 분노, 그 가운데 살던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소망을 보고 그냥 기쁨으로 넘치고 말이에요. 생명으로 넘쳤잖아요.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 이번에는 또 부활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욕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보러 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제 장례지르는 장례치르는 지금 순서입니다. 사람의 죽음에는 깨끗하게 씻어서 다락에 누워서 문상을 바꿔서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초상을 치르는데 그래 완전히 다락에 누워놨는데 베드로가 그 말 듣고 참 희한하죠. 룻다가 욕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라고 간청하니. 저는 이게 마음에, 자,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베드로를 오라 그럴 적에 살려달라고 오라 그런 건지 초상 치르라고 오라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전자인 것 같아요. 이 제자들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자 이제 시체 있는 데로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전 속옷과 그 옷을 다 내었고. 이거는 도로가가 정말 신실한 섬기는 일꾼입니다. 당시에 과부들은요 도대체가 생활에 수단이 없습니다. 여자들은 잡이 없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자식이 있거나 남편이 있어서 자식이나 남편이 부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부가 되었으니 과부와 고아는 누가 돌보아주지 않으면 당장 죽습니다. 도로가가 많은 과부들을 위해서 겉옷과 속옷까지 지어서 입혔다 그래요. 당시 옷값이 이게 엄청나게 귀하고 비쌀 때입니다. 이 도로가가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항상 이렇게 구제하던 자매인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대. 하, 참, 시체를 향하여 가로대. 여러분, 이 군대 가면요, 사람이 살아있을 적에는 관리하는 쪽이 인사계 쪽에서 합니다. 근데 사람이 죽고 나면은 육종입니다, 육종. 이게 뭐냐면은 1종, 2종, 3종 뭐 쌀 이런 것부터 해갖고 물건을 종이라 그래요. 물건. 보급품을 그렇게 종을 하는데 시체는 6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취급을 않는 거예요. 죽으면은. 시체를 향하여 가로대.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참 베드로의 이 물론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능력으로 허락해 주셨겠죠. 다비다 큰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우리가 이 아람으로 달리다 쿰 달리다 하면은 소녀야 쿰 하면은 일어나라는 지금 명령형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도로가한테 얘기한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름을 부른 거지 이번에는 다비다 쿰 하니까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모든 제자들 특히 도로가로 인해서 구제받고 섬김을 받던 많은 과부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초상집이 변해서 잔치집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눈물이 있는 곳에 기쁨을. 이 제자들이 가는 길이 다 이렇게 변합니다. 바울의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빌립의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쭉 상고하면서, 야,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그렇게 생명을 부어주는 능력의 자국을 남겼구나. 베드로 거꾸로 달려서 지금 바티칸에 있는 그 처형장에서 거꾸로 달려서 죽었지만 그 베드로의 이름 베드로로 인해서 교회가 굳건히 있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그 역사 얼마나 교회사에 그냥 강한 자국을 남겼는지 몰라요. 축복의 자국을 남겼는지 몰라요. 제일 큰 축복의 자국을 남기신 분은 물론 예수님이지요. 모든 인류에게 모든 우주 만물에 축복의 자국을 남겼습니다. 죽음밖에 없는 절망 속에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몸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서 아버지하고 부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눈을 감고 죽어도 눈을 뜨는 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대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 예수님이 해놓으셨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그 아름다운 축복의 자국을 남기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배를 타면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배 타면은 그냥 선실에 앉아서 쫙 있는데 저는 암만 날씨가 춥고 그래도 어쩌다가 배 탈 기회가 있으면은 제일 뒤로 가거나 앞으로 갑니다. 그냥 바람 쫙 맞으면서 시원하잖아요. 얼어, 몸이 얼은 것 같지만은 특히 그냥 배가 쫙 지나가면은 그 바다 위에 말이요. 그냥 그 풍이 일면서 막 고랑이 콱 이러는데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말이에요. 다 우리도 항해하는 배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자국이 남습니다. 물에 남기는 자국은 한참 지나면 없어지지만 우리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남기는 축복의 자국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인생에 양약이 되고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돼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고 또 그 사람도 동일한 축복의 자국을 남기는 삶을 살게 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도구들이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앞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자국을 남기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입술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손길을 통해서 발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어떤 자국을 남기고 계십니까? 이 말씀 쭉 생각하면서 저는 두 사람을 마음속에 생각해 봤습니다. 마음속에 탁 떠올랐던 첫 번째 인물은 헬렌 켈러였어요. 귀머거리에다가 장님에다가, 물론 귀머거리니까 농아죠. 입을 쓸수 귀가 안 들으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그것도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고 헬렌 켈러는 자라다가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마음속에 온통 분노와 막 그냥 이런 것만 가득 차가지고 그냥 뭐든지 그냥 오면은 그냥 핥히고 그렇게 하던 그런 괴상한 여자입니다. 부모님이 불쌍해서 설리반 여사라는 선생님을 붙여줬더니 이 설리반 여사가 헬렌 켈러를 사랑의 손길로 만져줘가지고 말을 가르치는데 귀가 안 들리니까 입에다가 손가락을 갖다 대가지고서 그 손가락의 터치를 통해서 설리반 여사 입술에 듣고서 그대로 하게 해서 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헬렌 켈러가 하버드 나왔죠. 솔직히 헬렌 켈러가 쓴 책들이요, 주옥 같은 글이 많습니다. 내 마음에 가장 깊이 남는 것은 그 에세이 중에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사흘만 눈을 뜨게 해주신다면 소원이 착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그려왔던 그 아름다운 나무잎에 맺힌 그 이슬을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마음의 희열을 가지리라. 그 소원이 촥 나이가 읽어보면요, 막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치며 그냥 당연하게 봤던 작은 일들이 헬렌 켈러에게는 그것이 다 기적이니. 그래서 가는 곳마다 헬렌 켈러가 자신의 삶을 통한 간증, 다른 사람의 삶을 세워주는 간증을 하고 다녀버렸어요. 헬렌 켈러 살아있는 동안에 헬렌 켈러의 이 축복의 이 자국을 받고서 절망 속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고 없지만 우리 심령 속에 헬렌 켈러의 글을 통해서 저 같은 사람의 마음에도 그 용기와 희망이 헬렌 켈러의 자국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중에도 비슷한 자매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도 지난번에 금요일날 하고 했는데 송명희 시인 아시죠? 송명희 시인 모습 간증하는 거 제가 비디오로 본 적이 있는데, 뇌성마비에 사지가 탁 그냥 비틀려가지고 한번 말을 하려면은 막 그 봐줄 수가 없어요. 막 정말 막 사지를 비틀어야 말 한마디가 나옵니다. 그런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낭송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자매님 쓰신 그 시 중에 우리 최덕신 씨가 작곡해가지고 뭐 우리 부르는 나라는 게 있으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자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말씀을 통해서요, 특별히 마지막에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근데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를 수가 있을까? 지금 송명희 시인의 이 간정을 제가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뇌성마비 걸린 데다가 의사가 실수해서 손에까지 다쳐갖고 완전히 지금 장애인으로 헤매는데 집은 가난하지요. 부양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딸 하나 때문에 온 가정이 같이 지금 고통당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다 아주 독실한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이겨나가는데 그러나 성장하면서 사춘기에 얼마나 여자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김새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여자분들은 섬세합니다.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그 장애 때문에 다른 애들이 괴물 보듯이 하지요. 말 한마디 제대로 하고 싶은 말을 꺼낼 수가 없지요. 근데 그 육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겠다고 부흥집회 나와서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는 겨냥 이제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명희야 연필 들고 내가 부르는 대로 좀 받아 써거라. 그러고서 나온 말씀이 오늘 이 가사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이 말을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받아 쓰기 시작하는데 마지막이 그냥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는데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공평하냐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나온 첫 번째 송명희의 시가 납니다. 그때부터 송명희 시인의 손길을 통해서 주옥 같은 시가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능력주는 시가 수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덕신 작곡가가 지금 우리 송명희 시인의 시들만 가지고서 지금 찬양집을 두 권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그 찬양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육신에 나 가진 것 없으나 있는 것은 고통과 비틀어진 육신뿐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적에 이런 육신의 장애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영혼에 축복의 자국을 남깁니다. 특별히 육신의 장애, 마음의 장애, 눈물 속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쁨과 소망을 주는 아름다운 자취를 남깁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것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기는 겨냥 불만과 불평 속에 살아온 것 또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죄전을 섬기는 것 주위의 아름다운 형제자매들 허락하신 것 너무나 많은 축복의 역사를 헤아리 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저들의 심령 속에 아름다운 축복의 자국을 남기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걸어가는 길 발자국 발자국마다 주님 축복의 발자국 되게 하셔서 우리가 지나간 곳마다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고 눈물이 변해서 희락이 되는 아름다운 축복의 자국을 남기는 저희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우리 송명희 시인 이 시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항해 길에서 주님,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자국을 남기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국마다 남기신 그 축복의 자국 저희가 바라봅니다. 주님, 제자로서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빌립처럼 주님의 축복의 자국을 저희도 남기고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깨달음 주시고, 저희 입술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희 삶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